우리 십자가에 대한 설교를 했고요. 또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는 시편 27편 설교를 했고요. 그 다음에 지난주에는 안근조 교수님이 오셔서 이미 와 계신 하나님이라는 설교까지 꽤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이제 올해 남은 기간은 아마 성탄절까지 다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손과 발에 대한 말씀을 차례로 나누려고 합니다. 늘 말씀드리듯이 저는 신앙을 머리, 가슴, 손과 발로 설명을 합니다. 머리는 말 그대로 우리 생각이죠. 기독교가 무엇인지,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등을 알려주는 정보, 또 신앙적인 정보, 또 교리라고 하는데 닥트린이라고 해요. 가슴은 체험입니다. 신앙에서 제가 가슴이 엔진과 같다는 얘기를 늘 드리죠.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 experience 하는 것입니다. heart.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손과 발은 신앙의 실천이죠. practice라고 하는 겁니다. 이 머리와 가슴과 손과 발이 균형을 이루어야 할 것 같아요. 머리만 크면 아무래도 생각이 너무 많고 좀 차갑겠죠? 또 가슴만 뜨거우면 냄비처럼 업앤다운이 너무 심한 거예요. 무작정 믿을 가능성이 꽤 크니까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쏠려 다닐 가능성이 꽤 크죠. 또 손과 발만 막 움직이면 자칫 예수님 없는 자원봉사, 발론티어링이 될 수도 있겠어요. 금방 지치겠죠. 또 공치사를 하겠죠. 내가 이런 일을 했는데 이런 일을 도왔다고 자랑하겠죠. 또 섬기지 않는 동료를 보면서 불평할 겁니다. 왜 나만 하나? 저 사람은 일하지 않나. 예수님 없이 손과 발이 움직이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우린 기독교가 어떤 종교인지,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 생각을 잘 정리해 놓아야 합니다. 가슴은 뜨거워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자기도 모르게 주르륵 눈물이 흘러내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체험이 손과 발로 삶으로 이어져야 하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의 실천입니다. 개인마다 또 성품에 따라서 차이가 있어요. 어떤 분은 머리가 더 클 수도 있고 어떤 분은 가슴이 클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손과 발이 더 튼튼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세 가지는 우리 신앙에서 꼭 있어야 합니다. 한 가지라도 빠지면 신앙의 삼각형이 무너지고 말죠. 그릇된 신앙을 갖기 쉽습니다. 저는 이번에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손과 발을 살펴보면서 예수님을 닮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생각하고 또 느끼고 그 다음에 그 손과 발로 실천하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을 꼭 빼닮는 바르고 멋진 기독교인이 되기를 바라면서 앞으로 올 남은 기간 동안 예수님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려고 해요. 예수님의 생각에 대한 연속 설교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뭐라고 생각하셨는지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일곱 가지 표적이 나옵니다. 아주 예전에 다 설교했고요. 중간중간에 겹쳐서 또 소개하고 말씀을 드렸죠. 일곱 가지 표적과 연결해서 예수님은 자신을 일곱 가지로 소개를 하셨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밝히는 선언, 예수님의 자기소개서예요.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 이거 하나 외워두십시다. 헬라어 하나 두면 얼마나 유식해요? 에고 에이미라고 합니다. 여기서 에고, 우리 이고라고 하잖아요. 헬라어에서 왔습니다. 에고는 아이라는 뜻이고 에이미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M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말로 나는 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어로 I am입니다. 그 뒤에는 무엇이든지 다 붙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권사님이나 저나 중학교에 들어가서 영어를 배웠어요. 중학교에 들어가기 전까지 영어 ABC도 모르고 중학교에 가서 ABCD부터 배웠습니다. 그렇게 중학교에 가서 영어를 배울 때 제일 먼저 배우는 게 있잖아요. 지금도 기억하실걸요? I am a boy, I am a girl. 이거부터 배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배웁니다. How are you? Fine, thank you. 딴 거 없습니다. 그 다음 How are you? 하면 Fine, thank you. 이거부터 배우고 영어를 시작했어요. I am a boy. I'm a girl. I am 여기서 헬라어로 에고 에임이에요. 이해가 되셨을 것 같아요. 영어 교과서에서는 보이와 걸을 썼잖아요. 이 뒤에다 뭐든지 써가지고 내가 누구인지 보충 설명할 수 있어요. 나는 목사입니다. 나는 남편입니다. 나는 아빠입니다. 나는 한국 사람입니다. 등등 무한정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그런데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어떠실까요? 삼위 하나님을 소개하는 표현은 아마 무한대일 것입니다. 아마 셀 수 없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자기가 누구신지 I am 딱 일곱 가지로 정리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일곱 가지는 우리가 예수님을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꼭 필요한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다 잊어버려도 이 일곱 가지는 우리가 기억을 해야지 아 예수님이 이런 생각을 하시고 예수님은 이런 분이구나 라고 우리가 정리해 놓을 수 있고 또 체험할 수 있고 우리의 손과 발로 예수님처럼 실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예수님의 I am, ego, aim이 일곱 가지를 차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각을 좀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말씀하신 에고 에이미는 우리가 오늘 읽은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라 입니다. 요한복음 6장은 71절로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깁니다. 내용도 어렵습니다. 가능한 제가 쉽게 설명을 해볼게요. 요한복음 6장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우리가 어린아이,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과 지난번에 나눴듯이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드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명을 먹이신 5병이어의 기적으로 시작을 해요. 요한복음에서는 단순히 기적, 미러클이 아니라 사인, 표적이라고 말하면서 그 기적이 갖고 있는 의미를 강조하고 예수님의 기적 다음에는 예수님이 꼭 설교하시거나 그 기적을 가지고 설명하십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의 특징이에요.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천명을 먹이셨습니다. 그때는 먹고 입고 자는 의식주 자체가 힘들던 시대였습니다. 먹는 것 자체가 힘들던 시대였습니다. 우리 권사님들도 보릿고개 생각하면 요즘 어디 가서 음식 버리시다가 괜히 미안하지 않습니까? 이래도 되나? 라는 죄책감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드린 그 작은 도시락을 갖고 예수님이 큰 기적을 베푸셨으니 난리가 난 겁니다. 난리가 난 겁니다. 백성들이요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왕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은 순전히 자기들 편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자기 중심입니다. 이속입니다. 눈에 보이는 물질에 연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먹고 사는데 걱정 없으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 믿어서 내게 필요한 것 채워지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 믿어서 내 기도 제목만 응답되면 되는 겁니다.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볼 생각은 하지 않고 예수님이 만드신 그 떡에만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집트를 탈출한 그 이스라엘이 모세와 함께 광야에 있을 때가 생각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다고 막 불평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죠. 나중에는 고기가 먹고 싶다고 불평합니다.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규칙이 한 가지 있어요. 하루 먹을 만나만 가져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광야 생활이니까 먹고 사는 것이 늘 문제거든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불안하니까 많이 가져갔을 거예요. 뭐 저 같아도 그랬을 것 같아요. 하루만 가져가라고 모세가 분명히 얘기했는데 저 같아도 주머니 하나 넣고 아, 이건 괜찮겠지? 내일 점심까지만 괜찮겠지? 아마 많은 사람들이 하루분,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루분 이상의 만나를 가져갔을 것입니다. 다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루가 지나면 만나가 다 썩어서 먹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규칙이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런 규칙을 만드셨을까요? 매일같이 하나님을 의지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만나를 집에 싸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냉장고에 척척 재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찾기보다 만나를 의지했을 겁니다. 사람 마음이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하루분 만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일 만나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우리 가족 전체가 굶는 겁니다. 내일도 만나를 내려주세요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다른 것을 의지할 틈이 없습니다. 만나보다 만나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규칙을 세워놓으신 거죠. 내일도 만나를 내려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생겼습니다. 만나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들에서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다섯 개로 배고픈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여기서 들은 모세시대의 광야를 떠올리게 합니다. 백성들이 배불리 먹었습니다. 광야 이스라엘도 배불리 먹었습니다. 하나님이 내려주신 만나,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나눠주신 음식을 배불리 먹었습니다. 백성들은 철저히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러면 그 은혜를 주신 예수님을 믿어야 하겠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어요. 예수님이 베푸시는 기적을 통해서 좀 편하게 살아보자. 예수님이 베푸시는 기적을 통해서 나 좀 편하게 살고 내 욕심 좀 채우고 내 탐욕을 좀 채워보자. 왕궁에다가요. 하늘을 향해서 기도만 하면 먹을 양식이 뚝뚝뚝 떨어지는 자판기 하나 들여놓고 싶어서 예수님을 임금으로 세우고 싶었습니다. 모세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님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지 않은 것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만나나 예수님이 먹으신 음식이나 영원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어요. 만나는 하루가 지나면 썩어서 버려야 합니다. 예수님이 만드신 음식도 12광주리가 남았지만 며칠이 지나면 곰팡이가 날 겁니다. 당장 배를 채울 수 있지만 결코 영원한 양식은 아니에요. 그런데도 예수님을 왕으로 삼아서 먹을 것을 해결하고 싶어합니다. 그들의 생각이 딱 거기까지만 있습니다. 그 이상은 넘어서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자리를 피하셨어요. 근데 백성들이 집요하게 예수님을 쫓아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6장 26절과 27절입니다. 글씨가 조그마하니까 제가 읽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오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 표적을 보고 깨달음을 잇는 것이 아니라 그냥 먹고 배부르니까 먹고 배부른 양식만 찾고 있구나.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신이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도 비슷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것 가운데 영원한 것이 별로 없습니다. 다 없어질 것들입니다. 썩을 것들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도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썩을 양식을 위해서 조금 더 달라고, 사라질 건데 그거 달라고 나 좀 편하게 살겠다고 예수님을 찾고 기도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도 딱 거기까지인지 모릅니다. 물론 늘 그렇진 않습니다. 우리가 썩을 양식만 구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너무 슬프지요. 너무 초라해지지 않습니까? 대신 그런 면도 좀 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어떤 면에서는 그 사라질 것, 썩을 것을 탐닉하고 그것을 추구하는 그런 면도 우리한테 좀 있다 생각을 하니까 정신이 바짝 듭니다. 예수님께서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고 하셨어요. 백성들이 생각하는 썩을 양식을 넘어서는 영원한 양식이 있네요. 백성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떤 일을 하면 됩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죠. 29절이에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요한복음 어렵다니까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 백성들은 어떤 일을 하라고 하실 줄 알았는데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사람들의 생각과 많이 다릅니다. 일은 일인데 정말 새로운 일이네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드디어 밝히십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만나도 결국 썩지요. 오병이어의 양식도 결국 썩죠. 우리가 뭐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언젠가 나이가 들면 우리 건강도 없어질 것이고 언젠가 하나님께 가게 될 것입니다. 곧 조금 더 잘 살려고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매달리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영원한 것, 생명의 떡이 있는데 그것이 곧 예수님인데 오병이와 연결해서 자신을 소개하신 거죠. 오병이의 떡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라고 지금 소개하신 거죠. 떡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원래 빵입니다. 빵.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생명의 빵이라. 좀 이상하죠? 좀 이상하죠? 우리에게 빵은 주식이 아니라 간식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말을 성경하는 이 번역자들이 아이고 빵으로 하면 좀 경솔하다, 이상하다. 떡으로 하자라고 해서 떡으로 번역했습니다. 빵이든 떡이든 이건 서민들의 음식입니다. 미쉐린 음식점에 가서 먹는 고급 요리가 절대로 아니죠. 예수님은 누구에게나 필요하고 누구나 믿을 수 있는 생명의 빵, 생명의 떡으로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생명의 떡에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과 반대되는 말입니다. 썩는 것은 죽음입니다. 없어질 것입니다. 생명은 영원히 계속되는 것. 죽음이 없는 상태가 바로 생명입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을 때 죽음을 넘어설 수 있다. 죽음을 극복할 수 있다. 죽음의 세력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썩어질 것들을 넘어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하는 말씀 속에 예수님께서 그를 믿는 자를 책임져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너희들 일할 것 없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또 이 말 속에 깃들어 있습니다. 사람들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생각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썩어질 것들, 사라질 것에 연연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51절인데 이걸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인이라. 내 살인이라. 플래시. 내 살인이라고 하셨습니다. 살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생명을 주기 위해서 몸을 내주셨다. 진짜 몸을 내주셨다. 말만 하신 게 아니라 내 살을 주셨다. 십자가 죽음을 뜻하죠. 성찬식도 생각이 나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든지 죽음에 얽매여 있고 썩어질 것에 붙잡혀 있는 세상에 생명을 주시려고 하늘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죽어가는 세상을 살리고 싶으셔서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생각입니다. 예수님의 머릿속에는, 예수님의 생각 속에는 내가 어떻게든지 이 죽어가는 세상을 살려야 되고 이 사람들을 구원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명의 떡이 되어야 되겠다는 이 생각이 예수님 머릿속에 딱 들어가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예수님의 생각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뒤로 가면 제자들도 예수님의 생각을 이해하지 못하고 많이 떠났습니다. 많이 떠났습니다. 그러고 보면 예수님 믿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결국 썩어버릴 것인데, 사라질 것인데 그것이 그렇게도 좋은가 봅니다. 믿음, 생명, 영원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갖고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 각자의 인생을 풀어나가기를, 세워나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의지할 것은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이죠. 물질, 명예, 여러 관계들, 심지어 우리가 애지중지하는 건강까지 언젠가는 허무하게 사라집니다. 그것을 붙잡고 살면 안개처럼 사라지는 순간을 맞닥뜨리게 될 겁니다. 알면서도 당한다고 하죠. 알면서도 당한다고 하죠. 이 말이 여기에 딱 맞습니다. 생명의 떡으로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 힘을 얻고 소망을 얻고 무엇보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그 믿음으로 행복하기 원합니다. 행복의 근원이 어디 있는지, 무엇이 행복한 것인지, 우리가 찾아가는 행복이 무엇인지 믿음, 생명, 영원이란 키워드 속에서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겁니다. 성품이 변하는 겁니다. 어떤 일을 많이 하는 것보다 성품이 변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은 말을 하고 그대로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믿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합시다. 어렴풋해 보이지만 이 믿음이 우리 삶에서 구체화되기를 또한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지, 죽음에서 벗어나게 해주실지 그 일만 생각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몸을 내주셨습니다. 내 몸을 다 내주면 이 사람들이 나를 믿고 생명을 얻겠지.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살이다. 살. 단어가 꽤 구체적입니다. 감각적인 단어입니다. 우리 몸으로 전해지는 전율이 있어요. 살가 틀어 있으니까 느껴지는 그 감각과 그 전율이 내 살이다. 내가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내려주는 내 살이야. 모든 것을 주시는 사랑이죠. 자기 희생입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한 주간 우리를 위해 몸을 주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누군가에게 우리의 몸을 내어주기 원합니다. 희생이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생명의 떡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언젠가 사라질 것에 집착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꼭 붙들고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안에서 결코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신앙과 현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